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오늘 신형 장거리 요격 미사일로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격추하는 시험을 실시합니다. 태평양 상공에서 진행되는 이번 시험은 북한이 최근 잇따라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하고 있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북한이 또 다른 탄도미사일을 발사함으로써 중국에 큰 결례를 저질렀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이번 요격실험은 오래전부터 계획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북한뿐 아니라 이란 등 모든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상에서 발사되는 이번 신형 요격미사일은 미 서부 알래스카와 캘리포니아주에 배치돼 있습니다.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독일과의 내각회담 참석차 베를린을 방문해 오늘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만납니다. 메르켈 총리와 모디 총리는 현재 교착상태에 있는 유럽연합과 인도의 자유무역 투자협정 회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남중국해와 인도양 전반에 걸친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도 논의할 전망입니다. 메르켈 총리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민주주의 국가이자 아시아 지역 내 중국의 경쟁국인 인도와 오랫동안 전략적 관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모디 총리 역시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페이스북에 인도와 독일은 최대 민주주의 국가이자 주요 경제국이며 지역과 세계 정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나마의 전 독재자 마누엘 노리에가가 83세를 일기로 어제 사망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 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노리에가의 죽음은 파나마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노리에가는 1983년부터 89년까지 집권 기간 부정부패를 저지르고 반대파들을 살해한 혐의로 투옥돼 있던 중 올해 초 뇌종양 제거 수술을 위해 풀려나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뒤 병원에서 몇 차례 수술을 받은 뒤 회복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노리에가는 지난 1989년 미국의 침공으로 권좌에서 축출됐으며 마약 혐의 등으로 미국에 한동안 수감돼 있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오늘 두 건의 차량 폭탄 테러가 발생해 적어도 20명이 숨지고 80여 명이 다쳤습니다. 첫 번째 테러는 어젯밤 자정 바그다드 카라다 상업지구에서 발생해 13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쳤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은 이 테러가 자신들이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카르크흐 지구내 정부 사무실 인근에서 두 번째 폭탄 공격이 발생해 7명이 숨지고 38명이 부상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시인하는 단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번 테러는 이슬람교의 금식 성월인 라마단 시작을 하루 앞두고 이슬람 교도들이 분주히 준비 중인 가운데 벌어졌습니다. 이집트와 리비아 전투기들이 지난주 이집트 콥트 기독교인을 집단 살해한 이슬람 반군들의 공습을 가했습니다. 목격자들은 어제 공습이 리비아 도시 데르나를 겨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당국은 이곳에 반군 진지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집트 군 관리들은 이번 공습에 대해 공식 확인하지 않았지만 리비아 군 대변인은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연계 단체 두 곳이 목표물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집트 공군은 앞서 지난 26일 미냐주에서 콥트 기독교인들이 탑승한 버스가 무장괴한들의 총격을 받아 29명이 숨진 사건이 발생한 지 몇 시간 만에 이곳에 공습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리랑카에서 최근 며칠째 계속된 홍수와 토사 붕괴로 180명이 숨졌습니다. 스리랑카 재난관리센터는 사망자 외에 100여 명이 또 실종됐으며 이재민 7만 5천여 명이 현재 남부와 서부 지역에 마련된 구호소에 수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센터는 또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의 수위가 낮아지고 있지만 긴급 구호 보급품은 여전히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B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5월 30일 화요일 B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군 전략폭격기 B-1B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조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프리카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평양은 흐리고 아침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8도입니다. 해상도 흐린 가운데 오전에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B-1B 전략폭격기가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지 몇 시간 만에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북한은 B-1B 전략폭격기 출연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의 한 소식통은 30일 미군 전략폭격기 B-1B 별칭 랜서 두 대가 29일 오전 10시 반쯤 동해 일본해 상공에서 한국 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국방부 문상균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어제 한반도 상공에서 미 B-1B 전략폭격기와 연합훈련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미군 전략폭격기 B-1B 두 대가 29일 오전 동해 일본해에서 훈련 중인 칼빈슨 항공모함 전단과 합류해 훈련한 뒤 한반도 내륙까지 비행했다고 말했습니다. B-1B 폭격기는 동해 인근 내륙 상공에서 예정된 훈련을 실시한 뒤 서해 쪽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1B 편대가 약 2시간 동안 한반도 상공에서 훈련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한국 공군의 F-15K 전투기가 엄호 비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1B 전략 폭격기는 지난 1일에도 동해 상공에 출격하는 등 최근 들어 한반도 상공에 출격하는 횟수가 잦아졌습니다. 당시 B-1B 두 대는 동해 상공에 비밀리에 출격해 한국 공군 F-15K를 비롯한 여러 대의 전투기와 함께 연합 공군 훈련을 실시한 뒤 칼빈슨호 함재기와도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공군 관계자는 B-1B의 한반도 출격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집착하는 북한 김정은 정권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미국의 3대 전략폭격기 가운데 하나로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B-1B는 태평양 괌에 있는 앤더슨 공군기지에서 이륙하면 2시간 반 안에 한반도 상공에 도착합니다. 최대 속도가 음속의 1.2배인 B-1B는 한 번의 출격으로 다량의 폭탄을 투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 북한은 이 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에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30일 B-1B의 한반도 출격과 관련해 미국이 악명 높은 핵전략 폭격기 B-1B 편대를 또다시 한반도 상공에 끌어들여 핵폭탄 투하 훈련을 하는 등 엄중한 군사적 도발을 감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미국의 이러한 행위가 핵전쟁 위기가 격화되고 있는 한반도 정세를 폭발 직전으로 몰아가는 위험천만한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중앙통신은 또 미국이 보였던 유화적인 움직임이 북한을 무장해제시키려는 위선에 불과하다는 것을 실증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괌 기지에서 비행해온 미공군 B-1B 전략폭격기 2대와 일본 항공자위대의 F-15 전투기 2대가 29일 오전 큐슈 서쪽에서 한반도 쪽으로 북상하며 공동훈련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도통신은 B-1B와 일본 항공자위대 전투기가 편대를 확인하며 경로와 고도, 속도를 사전 계획대로 비행하는 훈련을 실시했으며 이 같은 훈련은 종종 이뤄지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어제 시험 발사한 미사일이 지대함 지대지 겸용이라는 북측 주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북한의 감시 정찰 자산이 없는 만큼 지대함 미사일 개발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30일 북한이 정밀유도 탄도로켓을 시험 발사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실제 지대함, 지대지 겸용으로 정밀도를 높였는지 여부에 대해선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합참 노재천 공보실장의 30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이 지대함 또는 지대지용으로 정밀도를 향상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노재천 실장은 이어 북한이 에스커드 계열 미사일을 개량해 시험 발사했으며 미한 양국은 북한이 여러 발이 아닌 한 발을 시험 발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위성이 없으면 지대함 미사일의 종말 단계 유도가 어렵지 않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기술적인 문제들도 제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이에 앞서 3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새로 개발한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탄도로켓 시험 발사를 성과적으로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동신문은 이 미사일이 적의 함선 등 해상과 지상의 개별적 목표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북한식 탄도로켓으로 1년 만에 새로운 정밀조종 유도체계를 도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원래 지대지 미사일로 개발된 스커드 미사일을 지대지 또는 유사시 지대함 미사일로 겸용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조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북한은 특히 탄도로켓트가 예정 목표 지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며 조종 날개가 있는 전투부를 장착한 탄도로켓트의 비행 안정성과 중간 비행 구간에서의 자세 안정화 계통의 정확성이 재확증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보다 정밀화된 말기 유도체계에 의한 재돌입 구간에서의 초정밀 유도 정확성도 확증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시험 발사에 참관한 김정은 위원장은 정밀 유도 탄도 로켓트가 지난 4월 태양절 기념 열병식에 등장했던 사실을 언급하면서 마치 명사수가 저격수 소총으로 목표를 맞추는 것 같다며 흡족해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은 전했습니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최근 북한이 이룩한 값비싼 승리의 소식에 미국의 고민은 커질 것이라며 위력이 더 큰 전략 무기들을 계속 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대함, 지대지 겸용 미사일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내놨습니다. 바다에서 움직이는 함정을 목표로 하는 지대함 미사일의 경우 미사일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함정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 움직이는지 파악할 인공위성과 같은 감시정찰 정보 자산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북한의 위성이나 감시정찰 자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대함 미사일을 운용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선진국들은 보통 이제 위성, 인공위성이나 이런 걸로 이제 판단을 하는데 북한은 그게 없으니까 어떻게 함정을 탐지할 것이냐. 이 탐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미사일을 그 지역으로 쏴가지고 하면 함정을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미사일 자체 이제 시커 그 찾는 게 굉장히 그 정밀하고 거기에 따라서 유도를 또 해야 되거든요. 정말 유도가 과연 그렇게 잘 될까? 움직이는 표적인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는 북한이 이번에 시험 발사한 미사일을 원거리 500km 이상의 대형 함정을 맞추기 위한 지대함 미사일로 보기엔 미흡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탄두 부분에 정밀 유도 체제를 달아 개량된 스커드 ER 형식으로 탄두 부분의 정밀도를 높인 것일 뿐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미사일 자체는 그냥 지대지 미사일이에요. 여기다가 이 종말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 말기 단계에서 정밀화된 어떤 유도 체계를 집어넣어서 배도 맞출 수 있다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 블러핑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거는 지대함으로 만들려고 하더라도 상당 부분 넘어야 될 산이 너무 많은 거죠. 정보 자산이 필요하실 것이고요. 이 때문에 지대함과 지대지를 겸용으로 쓰는 미사일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긴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김동엽 교수는 아울러 북한이 탄도 로켓트가 예정 목표점을 7m 편차로 정확히 명중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정지해 있는 표적인지 아니면 움직이는 표적을 맞춘 것인지에 대해 밝히지 않은 만큼 북한 발표만으로 판단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새 정부의 국가정보원장으로 내정된 서훈 후보자는 주한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내세우는 북한 입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또 남북정상회담 개최는 북핵 문제 해결의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는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이라고 말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만약 북한이 미군 철수를 평화협정의 조건으로 제시하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습니다.
그건 제가 용납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그건 북한의 요구고 주장인 것이죠. 주한미군 철수 안 한 상태에서의 평화협정을 저희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서 후보자는 평화협정의 이행 당사자는 남북한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미국과 중국이 이를 보장하는 이른바 2+2 체제가 한국에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평화협정과 비핵화를 동시에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큰 흐름으로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며 결국 북한이 비핵화하지 않으면 평화체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 대해 시작 단계에서 여러 조건이 맞아야 하는데 지금 그런 조건이 전혀 안 맞아서 대화에 시동을 못 걸고 있는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선 북핵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하고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간단한 사건이 아니고 저 입장에서도 반드시 핵 문제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와야 된다 하는 그 시점이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여부에 대해선 권력 유지 측면에선 나름대로 일정한 부분에서 공고성을 유지해온 것으로 보이지만 그럼에도 다른 체제처럼 안정적 기반이 강하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전면 중단된 개성공단 문제에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공조하는 한국 입장에선 당연히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해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문재인 정부의 기조를 확인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이와 함께 과거 언론 인터뷰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북한 체제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한 자신의 발언을 적극 해명하기도 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안보기관 입장에서 북한은 명백하게 반국가단체지만 핵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에서의 수단적 접근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체제 보장을 언급했던 것은 비핵화를 위한 방법론적 접근으로 비핵화를 이뤄내는 방법 속에서 체제 보장을 할 수도 있다는 취지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서 후보자는 미국도 자신의 이런 입장과 같다며 북한 체제 생존이라는 용어를 썼다고 해서 대북관이나 안보관을 의심하지 말아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과거 국내 정치 개입 의혹들로 불거진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와 관련해선 개혁 과정에서 어떤 정치적 보복, 인사 보복은 없을 것이라며 다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가리는 일은 정치 보복과 별개의 문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오늘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도 민간 교류는 진행한다는 한국 정부의 방침과 관련해 북한이 어떤 행동을 해도 남북 교류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따라 남북 교류 협력을 완전히 제한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더 나빠지면 남북 교류가 어려울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북 접촉이나 방북도 여건이 돼야 하고 미사일 도발 같은 상황도 항상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난해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조치 이후 1년 3개월째 전혀 관련된 움직임이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최근 한국의 문재인 새 정부 출범 이후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이 다시 방북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을 전화로 연결해서 잠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용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네. 통일부에 방북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통일부와 그러면 협의는 지금 시작하신 상황인가요?
저희가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예. 민간 교류 협력 차원에서 방북 신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저희 개성공단도 작년 2월 10일날 전격 중단된 이후에 1년 4개월 정도가 흐르고 있는데
예.
그동안에 이제 저희 그 북에 놓고 온 그 실질적 그 자산을 한번 좀 이렇게 보고 와야 되겠다라는 것을 전 정부에 세 차례나 이제 신청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그것이 이제 불허가 되어졌고 신정부가 들어섬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이 저희 협회에서 희망을 가지고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 논의를 하고 있는데
예.
뭐 통일부와 공식적인 논의를 한 그런 경우는 없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런 과정에서 지금 뭐 미사일 도발이 계속 이렇게 강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 어떤 적절한 시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일단 입주기업 협회 차원에서는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다시 한번 좀 방북을 고려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상황이지만 현재 지금 그 시점을 보고 계신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난 주에 저희가 이제 비대위를 이제 열어가지고
네.
저희 일사천리로 방북 신청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견이 모아져가지고
예.
원래는 이제 어제부터 월요일부터 이제 통일부 당국하고 그런 협의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네네.
어제 아침에 이제 미사일이 발사되어지고 그런 어떤 비상 체제가 돌입되어졌기 때문에
예.
NSC가 어제 이제 발동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저희가 그 시기를 지금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방문 목적은 물론 이제 승인이 나야 됩니다만 신청도 하셔야 되고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 기업들의 자산들을 한번 이제 점검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단순히 들어가서 우리 그 1년 한 4개월 동안 이제 잠겨 놓아진 그 자산을 한번 둘러보고 저희가 이제 재개가 되었을 때 그 가용한 그런 자산들인지 설비들인지 이걸 둘러보겠다는 것이고
예.
지금 이제 일부 언론에서는 일부 기계가 아니면 그 상품이 주변국으로 이제 흘러 뭐 이렇게 유통되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보도들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예.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단순한 방북이라고 보면은 될 겁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1년 넘게 전혀 이제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현지 상황에 대한 파악은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언론에만 좀 의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신가요?
그렇죠. 전혀 이제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언론도 뭐 정확하게 뭐 그걸 갖다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예.
한 그 2013년도에 그 잠정 중단 그 6개월 정도 진행될 때도 저희 언론에서는 뭐 역시 똑같은 그런 보도들이 나왔었거든요.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재개가 되어져 가지고 들어갔을 때는 그 봉인된 그 상태로 그대로 이제 설비와 그 유동 자산들이 그대로 이제 있었던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1년여 동안 이렇게 보도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저희는 그렇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 가서 좀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 이런
확인을 얘기, 하겠다 예. 이런 어떤 의지인 것이죠.
그런데 이제 뭐 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개성공단 이제 재개 문제는 뭐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남북 상황도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입장들도 있는데. 일단 한국 새 정부 입장은 이 북핵 문제 진전에 맞춰서 뭐 개성공단이든 금강산 관광 재개든 이 문제를 좀 논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이제 북핵 문제 진전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새 정부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일단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새 정부의 대통령께서 이미 이제 대선 공약으로 뭐 대동공단 및 금강산 뭐 이런 남북 경협을 뭐 재개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밝히셨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지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뭐 재개를 우선적으로 해달라 아니면 방북을 뭐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의 어떤 그런 의지에 동참을 하고 그것을 이제 지켜보는 그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재개 시점을 이제 우리도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그런 의지이고요.
네네.
다만 이제 저희가 그 재개 시점이 언제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 뭐 북과의 어떤 남과 북과의 어떤 관계도 아니고 우리 지도자의 의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당장 재개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그것을 이제 조용히 기다리는 그런 상황에서
예.
지난 정부에서 이제 저희가 그 피해를 본 이제 피해액이 있습니다.
예.
그 피해액이 정부가 확인한 금액에 그 상당히 그 못 미치게 이제 지급이 되어졌어요.
예.
그래서 재개되어질 때까지 그 미처 지불되지 못한 정부 확인 금액이라도
예.
신정부에서 지급을 해준다라고 보면은
네.
그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경영 정상화를 이제 하고 있다라가
아.
재개가 되어지는 시점이라면 그때 이제 들어갈 용의가 있다
예.
이런 이제 의지를 이제 우리 협회에서 이제 피력한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기업들의 어떤 준비 상황도 중요한 것 같은데요. 개성공단 뭐 가동 중단 이후에 기업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항상 남북관계와 묶여 있어서 불안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다시 재개가 된다 한들 지금 어느 정도 기업들이 다시 들어갈 의지가 있는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그래서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그 중단 즉시 저희 정부에서 저희 기업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도 실시를 했었고요.
예.
올 뭐 2월에도 실시를 했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회장에 이제 취임한 지 한 1달 한 달여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한 달여 동안에 저희 자체로 저희 기업들을 전국적으로 이렇게 지역별로 이렇게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한 80여 업체를 지금 돌아봤는데요.
네.
그 업체들이 나름으로 뭐 자생력을 가지고 굉장히 힘들지만은 다시 재개되어지는 그런 희망을 갖고 있어요. 실제로.
예.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느 시점에서 재개가 되어진다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 개성공단 10여 년 동안의 어떤 폐해, 그 제도적인 문제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산재해 있었습니다.
예.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마련이 되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뭡니까 단서가 되어져서 그 제도적 장치가 만들어진다라고 보면은 저희 기업들은 흔쾌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을 93% 정도 지금까지
예.
조사한 바로는 그렇게 이제 조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뭐 상황들을 좀 더 많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남북 관계 상황도 그렇고요. 또 이제 그 입주 기업에 준비하는 그런 상황들 여러 변수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좀 진전된 내용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연결해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예. 개성공단 기업협회 신한용 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예, 아프리카 세네갈이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습니다. 이 북한 만수대 창작사가 세네갈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이 북한의 핵개발에 기여한다는 의혹 때문인데요. 함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지난해 10월 13일부터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5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한 대북결의 2322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기업 만수대 창작사의 북핵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적 지원과 관련된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북한 노동자들에 대한 입국과 단기 체류 비자 발급을 중단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세네갈에서의 활동이 북한의 핵개발 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세네갈 정부의 조치가 이뤄진 지난해 10월 13일은 북한이 5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약 한 달이 지난 시점입니다. 세네갈은 이행보고서에 만수대 창작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담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만수대 창작사는 지난 2008년 4월 23일
만수대 해외 프로젝트 건설 그룹이란 이름으로 세네갈 당국에 등록했습니다. 등록 서류에는 이 회사의 주요 활동이 건설과 공공사업, 조경, 장식, 토목과 서비스 제공을 비롯해 중장비와 고정 크레인, 이동식 크레인, 굴착기, 트럭 등 임대 사업 등으로 명시됐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는 모두 28명이 등록됐다고 이행보고서는 확인했습니다. 세네갈은 지난 2010년 독립 50주년을 맞아 수도 다카르에 48m 높이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을 세운 바 있습니다. 만수대 창작사는 이 기념상 건립 비용으로 세네갈 당국으로부터 2,700만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두 차례 감행된 핵실험과 여러 차례의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는 국제사회가 북한의 외화벌이 사업에 관심을 두는 계기로 이어졌고 세네갈의 아프리카 르네상스 기념상도 자연스럽게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이 때문에 세네갈 정부는 북한의 5차 핵실험 직후 만수대 창작사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세네갈은 지난해 8월 제출한 안보리결의 2270호 이행보고서에는 만수대 창작사와 관련한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었습니다. 세네갈은 이번 이행보고서에서 북한과 군사와 기술 분야에서 협력을 비롯해 수산업과 기타 해양 경제 분야에서의 협정은 없는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 외교관 등의 은행 계좌를 한 개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자국 내 은행에 통보했으며 안보리의 대북 제재 명단에 오른 개인들에 대해서도 자국 경찰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한편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재 모두 58개 나라가 대북결의 2322로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오늘 한국에 반입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이 사드의 발사대가 지금까지 알려진 것보다 더 반입됐다는 보고를 받고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서울에서 박병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한국에 반입된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발사대가 경상북도 성주에 배치된 것 외에 추가로 4기가 더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반입 경위 등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30일 이 같은 보고를 받고 매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면서 국방부 장관에게 이를 직접 확인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정의용 안보실장으로부터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민구 국방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4기의 발사대가 이미 국내에 반입돼 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국내에는 사드 발사대 2기와 X밴드 레이더가 들어온 것으로만 알려졌을 뿐 추가 반입 사실이 문 대통령에게 공식 보고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사드 발사대 4기의 추가 반입 경위를 철저하게 조사하라고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에게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경위로 4기가 추가 반입된 것인지, 반입은 누가 결정한 것인지, 왜 국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새 정부에도 지금까지 보고를 누락한 것인지 등도 진상조사라고 지시했습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국방부가 지난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 보고에서 한국 내에 발사대 4대가 추가 반입돼 있다는 상황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발사대 4기의 반입 사실을 비공개한 이유가 사드 부지에 대한 환경 영향 평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지시했다고 윤 수석은 전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사드 부지의 환경 영향 평가가 기형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고 그에 대한 의혹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해 어떤 형태로든 사드는 중요한 의제인데도 새 정부 출범 이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하게 보고된 게 없다며 민정수석실과 안보실 두 곳에서 공동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최근 동해 일본명 일본해에서 조난해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6명을 내일 북한으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7일 한국 해경에 구조된 북한 선원 6명이 전원 귀환을 희망해 내일 오전 9시쯤 동해 북반 한계선 상에서 북한 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그러나 오늘 오전 판문점 채널과 평양기계실 직통전화 그리고 서해 군통신선 등을 통해 북한 측에 송환 일정을 통보하려 했지만 북한 측이 응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이들이 타고 있던 두 척의 어선 가운데 한 척이 수리를 거쳐 자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라면서 북방 한계선 특정 지역까지 안내한 뒤 북한 측에서 인수하러 나오지 않더라도 선원들을 북한으로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유와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입니다. 미 북동부 메릴랜드주에 살고 있는 그레이스 조씨의 사연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조씨의 네 번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장량희 기자입니다.
2008년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한 그레이스 조씨. 26세 탈북 여성, 미국 시민, 몽고메리 커뮤니티 칼리지 대학생, 북한 인권운동가, 그리고 공인 치과 보조사 그레이스 조씨. 조씨는 19살부터 일했던 간병인 용역업체 관리자 일을 접고 2013년 중국인이 운영하는 치과 병원에 들어갔고 같은 해 치과 의사 보조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그리고 바로 직장을 옮긴 곳이 한국에 본원을 두고 있는 유나이티드 덴탈 그룹. 한국에 130여 개, 미국에 8개 부설 병원이 있는 이곳에서 2년을 일했습니다. 요즘은 학업과 인권운동 일정이 너무 바빠 제대로 일을 못하는 실정이지만 버지니아 지역에서 두 개의 부설 병원을 맡아 운영하는 조선족 치과 의사 이 선생은 조 씨가 다시 일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최근 이 선생이 새로 개업한 워싱턴 DC 치과 병원.
Your gum is good.
환자에게 말을 건네는 이 선생.
You have a good teeth. Mm. This is small cavities here. You have to do filling here.
치료해야 할 충치가 있다고 알려줍니다. 40대 남성 환자에게 사랑니가 있다며 제거할 것을 권하는데요.
Okay. Your wisdom tooth is not functioning. So.
이 선생 옆에는 치과 의사를 돕는 보조사로 그레이스 조 씨가 서 있습니다. 오랜만에 조 씨가 선생님이 새로 개업한 병원 일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환자 치료가 끝나고 조 씨는 치료에 사용됐던 도구들을 정리합니다.
사용하고 나면 도구들을 이제 다 물로 세척하고 이제 소독수로 소독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우치라고 해서 이런 봉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봉투에다가 사용한 것들을 넣고요. 이렇게 해서 세트로 얘네들이 이제 세트로 같이 다녀요. 한 세트를 봉지에다가 넣고요. 테이프를 떼서 봉인을 한 다음에 여러 개를 다 같이 해서 이런 기계에 담아서 소독을 해요.
이게 네. 소독기계예요.
네, 이게 소독기계예요. 그래서 소독기계를 열어서 여기 안에다 이렇게 다 넣고.
입안으로 들어가는 치과 도구인 만큼 철저한 소독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쓴 거 다시 다 채워놓고 여기도 깨끗하게 다 닦고 그리고 이제 새 거로 다 셋업을 해서 다음 환자분이 오시면은 이제 바로 치료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다 닦고 청소하고 새 거로 바꾸고 이거를 다 해요. 환자분이 나가면.
손에 익숙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그레이스 조 씨. 치과 의사 보조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구체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보통 병원마다 좀 다른 구조가 있긴 있는데 의사 선생님이 오른쪽에 앉고 보조사가 왼쪽에 앉고 이렇게 해서 환자분 눈 그 머리 쪽 위로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이렇게 일을 하거든요. 제가 보통 하는 일은 이제 의사 선생님 치료하실 때 의사 선생님이 필요한 거를 제공해드리기도 하고
필요한 거 어떤 거요?
필요한 거 뭐 예를 들어서 도구라던가 뭐 제품이라던가 뭐 충치 치료하면은 이제 충치를 다시
가장 중요한 일은 치과 의사의 필요를 채워주는 일.
환자분이 누워 계시니까 이제 그 입안에 이제 물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거해드리고 물기가 없이 건조하게 그거를 보존하는 게
입안에 그 관 넣는
네, 관 넣고 침 빼고 목구멍 쪽에 뭐 이런 제품들이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걸 또 잘 살펴야 되고 또 수술할 때는 또 이제 피나 이런 게 흘러서 목구멍에 내려가면 이제 숨 막히거나 이제 환자분이 살해 걸리거나 이러면 큰일 나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의사가 필요한 도움을 그때 제공하고 환자의 입안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거는 환자의 혀예요. 네. 의사 선생님들이 싸우는 건 당연히 병이나 이런 치료 그거를 근원을 빼야 되는 거지만 어시스턴트들이 싸우는 거는 환자의 그 혀와 환자의 멘탈이에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막 그 두려워하고 겁나하면은 컴다운 시키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수술하거나 이제 진행을 할 때는 환자분의 혀가 이제 수술하는 칼에 찔리지 않게끔 해야 되고 뭐 우리가 보는 그 구역을 혀가 와서 건드린다거나 이러면은 이런 기구들 다 샤프하잖아요. 이제 좀 다 뾰족하고 칼날이고 이러니까 좀 위험해요 환자분들한테도. 그래서 근데 환자분들이 어떤 분들은 혀를 본인 혀를 이제 잘 컨트롤하지만 대부분 환자분들은 본인들 혀를 어떻게 관리를 못하세요. 네, 본인이 어떻게 하고 싶으신데 우리가 이제 릴렉스 하라 그러면 더 굳어지시고 어떻게 레프트 하라 그러면 라이트로 오시고 이제 본인들도 뭐 하고 싶긴 하지만 그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최대한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걸 가지고 최대한 이제 비키고 이런 걸 하는데 혀와의 싸움도 꽤 커요.
가만히 눈 감고 있어서 몰랐는데 네. 어시스턴트는 그런 전쟁을 치르고 있었군요.
네, 네 조그마한 입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수술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의사 선생님들도 힘들겠지만 어시스턴트들이 이제 막 이제 온몸이 다 쑤시고 이제 힘들죠.
그레이스 조, 공인치과 보조사 자격증을 딴 지 4년이 지났지만 노력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게 이제 제일 처음에 치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를 때 가서 일을 하니까 그 배우면서 또 이게 속도도 유지 여기 치과 병원에서 일을 하면요 초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손놀림 이게 몇 초 걸리는지 몇 번 돌려야 되는지 막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고 이래서 정말 막 빨리빨리 행동하지 않고 머리가 팍팍 돌아가지 않으면 제일 처음에는 막 힘들더라고요.
조 씨가 분주하게 정리를 하는 동안 이 선생은 직원을 새로 뽑기 위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지금 같이 일을 못한 지가 좀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학원. 예, 학교 다녀가지고요.
예, 예. 근데 이제 다시 부르고 싶으신 이유는 뭔가요?
일 잘하니까요. 네, 어떻게 어시스팅을 잘하면 이제 닥터가 시간이 많이 단축을 되고 뭐 환자를 1시간 봐야 될 거를 뭐 40분에 다 끝날 수도 있고 체어사이드 타이밍이 줄어들잖아요. 그리고 뭐 어시스트가 잘못하면 이제 막 물건도 다 잃어지고 그러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시스턴트가 이렇게 살림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이거든요. 이제 뭐 딱 어시스턴트 잘못 쓰면은 뭐 닥터가 죽으라고 고생만 하고 돈이 다 실실 빠지는 거죠. 살림을 못하니까 이렇게 남편이 나와서 잘 먹고.
자신의 외삼촌도 북한에 있다면서도 조 씨가 탈북자이기 때문에 자신의 평가에서 혜택을 받는 일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예, 일단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일을 잘 못하면은 일하는 데서는 안 부르겠죠. 밖에서 부르겠죠.
학업과 인권 활동으로 외출이 잦은 조 씨의 사정을 고려하며 일을 맡겨왔는데 요즘은 그마저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생은 아쉬운 마음에 방학 기간만이라도 와서 일을 하라고 밀어붙입니다.
클래스 그럼 듣는지 안 듣는지 말해줘야지.
들으면 제가 최소 한 주에 3일은 일할 수 있어요.
3일?
네.
꼬박 할 수 있죠. 뭐 네. 어제 가고 막 어고여고 막 이러는 거 아니에요?
그러진 않아요. 풀데이로 일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 지금 있는 어시 보내버릴게요. 잘 못해요.
다 너무 지저분해. 오퍼레이터리가.
언제 탈 거예요?
근데 여기는 네. 8시 탈
출근 딱. 그래서 안 오면 어시 없어요.
아침 8시예요?
안 오면 어시 없어요.
젊은타운에 저기 몇 시에 출근해야 되는 거야? 새벽 6시에 출근해.
조 씨가 살고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워싱턴 DC 병원까지 출퇴근 시간만 3시간 걸리지만 조 씨는 일단 여름 방학 동안 이 선생 병원에서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4시 아니면 정리하고 나면은 뭐 5시 전에 나가요.
VOA 뉴스 장량입니다.
네, 자유와 희망을 찾아 민주주의의 나라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이야기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그레이스 조 씨의 다섯 번째 사연은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시간입니다. 도성민 기자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도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네. 자, 오늘 한국에는 어떤 주요 소식이 있었습니까?
뭐 아직 5월인데 낮 기온이 36도를 넘어선 곳이 있습니다. 갈라진 강바닥을 보면서 비를 내려달라고 기우제를 지내는 곳이 많다는 그 심각한 과문 관련 소식이 있고요.
네.
위장 전입 문제로 제동이 걸려있는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청문회. 대통령이 입장 표명을 했지만 인준 처리와 통과 가능성 아직도 두고 봐야 할 일이라는 소식이 오늘 한국에 주요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먼저 한국의 더위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낮 기온 36도. 뭐 사람의 체온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지열에 지금 걷기가 힘든 기온이었습니다.
네.
실내에서도 에어컨 바람이 좀 절실한 그런 정도인데요. 아직 5월인 점을 감안하면은 일부 지역의 한여름 더위 어느 정도일지 걱정이 됩니다.
네.
오늘 찜통 더위를 기록한 곳은 주로 경상남북도 내륙 대부분 지역이고요. 여름 더위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35.9도,
네.
인근 영천이 36.1도, 강원도에 가깝다는 경북 문경 32.8도,
네.
경남 밀양이 사실 최고 기온이었습니다. 36.6도. 1973년에 그 기상청 관측 사상 44년 만에 5월에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예. 숫자만 들어도 뭐 숨이 턱턱 막히네요.
네. 이 바다가 있는 남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시원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예. 33.8도 역대 최고 기온을 보였습니다. 서울이 29.3도였는데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참을만하다 이렇게 얘기해야 할 정도였고요. 이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경상남북도, 전라 일부 지역은 더위에 고생을 했고요.
예.
이 오존주의보가 내려진 그 경기도 북부, 남부, 서울, 서남권 지역 오늘 강한 햇살과 오존을 피해서 바깥 활동 자제하라는 그 주의하라는 당부가 이어졌습니다.
예. 물론 더위도 뭐 더입니다만 지금 농가에서는 가뭄 걱정이 큰가 봅니다. 강바닥을 드러낸 곳이 많다고요.
네, 강바닥의 그 갈라진 바닥의 모습만큼 농심이 지금 쫙쫙 갈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모내기가 아주 한창인 처지고요. 앞으로도 예. 더 물이 필요한 때인데 갈라진 바닥 위에 이렇게 폐사한 채 나뒹구는 물고기의 모습을 보는 농민들, 어민들 지금 마음이 지금 심란합니다.
예.
한국 주요 언론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와 기상청 자료를 인용해서 지금 한국 전역의 저수율이 59.5%다. 평년 수준이 72.5% 정도인데 턱없이 부족하다. 이렇게 내용을 전하고 있고요.
예.
경기와 충청 지역 중심의 중부 내륙 지역, 강원도 그리고 육지와 떨어진 섬 지역의 가뭄이 아주 극심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비라도 충분하게 내려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비 소식이 상당히 좀 가물가물한 것 같습니다.
네네. 이번 주에도 사실 몇 차례 비 소식이 있습니다만 충분한 양은 아닙니다. 기후제를 올리고 있는 여러 지역 주민들의 마음은 비다운 비를 좀 내려달라 이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데요.
예.
비가 내려야지 강과 호수, 저수지가 좀 채워질 수 있을 텐데 그래야 가뭄 상황을 벗어날 수 있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입니다.
네.
사실 기후제라는 게 그 역사 속에서 비를 기다렸던 그 백성들의 마음을 표시하는 건데 이 기후제를 통해서라도 그 애타는 마음이 하늘에 전달된다면 손해볼 것도 없지 않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경기도 안성의 경우에는 1200만 톤 용량의 저수지가 있는데 지금 뭐 10%밖에 물이 없다고 하고요.
예.
충북 청주에서는 매년 가을마다 그 강의 발원지에서 뭐 발원제를 지냈었는데
네.
너무 가뭄이 심각해서 아예 봄으로 당겨서 기후제 겸 발원제로 지냈다고
예.
합니다.
한국 봄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군요. 그런데 그 북한과 가까운 소연평도 이곳도 지금 상황이 안 좋다고요?
네네. 그 가뭄의 상황이 육지와 섬을 가리지 않는데 그래도 육지는 생활용수를 공급하는데 여러 가지 그 방법을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뭐 물차를 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바다 위에 있는 섬 사람들 농사지을 물은 고사하고 마실 물도 지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북한 황해남도 강령군과 한 20km 거리에 있는 인천 옹진군의 소연평도인데요.
예.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쓰던 관정, 우물이 바닥을 드러낸 지가 오래서 뭐 마시는 물, 먹는 물은 물론이고 씻고 빨래하는 것도 엄두를 못 낼 처지라고 합니다.
네.
여객선이나 어민들의 배로 생수병이 지금 전달되고 있고요. 생활용수는 해군 함정이 공수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이런 불편이 계속돼야 하는지 섬 주민들의 고심 깊어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국의 정치권 소식 좀 알아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지명자. 얼마 전에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인준 문제는 아직 안낭을 겪고 있군요.
네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를 통해서 관련 입장을 밝혔습니다만
예.
이 총리 지명자에 대한 인준이 진행될지 아직 좀 지켜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주요 언론에서는 청와대 입장 발표 후에 인준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만
네.
대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그 이낙연 총리 지명자 인준 불가 입장도 밝혔고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첫 인사단추가 꿰어질 수 있을지 지금 한국사회가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물론 총리는 대통령이 고유의 권한으로 지명을 합니다만 이게 또 국회에서 절차가 있는 거죠?
네네. 그 지난주에 이틀간의 청문회를 거쳤고 청문회를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가 채택돼야 되는데 이 부분부터 지금 제동이 걸린 겁니다.
예.
후보자의 위장전인 문제가 문재인 대통령이 강조해왔던 이 고위공직자 인선에서 철저하게 가리겠다는 5대 원칙에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
위장전입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실제 사는 것과 행정적으로 등록하는 거주지가 다른 것을 말하는데요.
예.
직장이라든지 자녀 학교 배정 등의 이유도 있습니다만 부동산에 투기할 목적의 위장전입 문제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불법적인 문제에 연루된 사람은 총리로서 결격 사유다. 이런 의견들이 국회 안에 있는가 보군요.
네, 맞습니다. 그 야당 쪽에서는 청와대 분명한 입장을 요구했습니다.
예.
국민적인 지지를 얻고 있는 대통령의 첫 인사부터 이렇게 약속과 다르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다 이런 것이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고 이해를 구했지만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할 일이야. 이런 것이 또 야당 쪽의 주장입니다.
네.
오늘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대통령이 관련 입장과 함께 국민의 양해를 구했습니다. 국정의 정상화를 위해서 취임 다음 날 지명한 총리 후보자의 위장 전입 문제, 이 공약을 좀 구체화할 수 있었던 인수위원회 과정이 없어서 비롯된 일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예.
야당 의원들과 국민께 양해를 당부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고위공직자 5대 인사 원칙, 그 정신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밝힌 5대 인사 원칙,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병역을 피하는 병역 면탈, 부동산 투기, 세금을 내지 않은 세금 탈루, 위장 전입, 그리고 학위 논문의 표절 문제, 이것이 다섯 가지 고위공직자로 임명할 수 없다는 기준입니다.
네.
물론 그 정치자금법 위반 사항도 많고요. 선거법 위반이 거론되는 경우도 있고 음주운전도 결격 사유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보다 우선적으로 근절되어야 할 그 위법상을 이 다섯 개 기준으로 정해놓은 겁니다.
네.
앞으로의 인선에서는 위장 전입 문제의 경우 국회 인사 청문회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문제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를 하고
네.
그 이전의 경우에는 부동산 투기 목적의 위장 전입한 경우에 대해서 가려내겠다 이런 새로운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야당에서 총리 인준과 관련돼서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된다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대통령도 어느 정도 입장을 표명한 상황인데 이제 공이 다시 이제 국회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의 입장이 전달된 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이쪽에서는 총리 인준 처리에 협조하겠다, 뭐 대승적 차원이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예.
하지만 그 제1야당 107석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자유한국당에서는 수용 불가 당론을 밝혔습니다. 한국의 국회의석은 299석입니다. 과반이 넘으면 총리 인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31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의 첫 총리 인준에 바람불이 켜졌다 이런 언론사의 분석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총리 인지 문제 지금 한국 정치권의 제일 큰 뉴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은 아침 2시간, 저녁 4시간 하루 두 차례씩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뉴스 또 뉴스투데이 2부가 차례로 방송됩니다.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뒤에 다시 뵙겠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캄보디아 법원은 최근 인권활동가 5명에 대해 재판 전 구금 기간을 6개월 연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미 재판 없이 1년 넘게 수감된 상태로 유명한 캄보디아의 비정부기구 아드혹의 회원들입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은 캄보디아 훈센 정부에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고등 판무관실의 엘리자베스 트로셀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유엔 임의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5명에 대한 석방을 요구했음에도 캄보디아 정부가 이들의 구금 기간을 연장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트로셀 대변인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재판 전 임의구금은 명백한 증거와 타당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최대한 짧게 예외적으로만 허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도 구금 연장이 수감자 가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비합리적인 재판 지연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캄보디아 정부가 유엔의 권고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인권 보호 의무를 다하기를 촉구합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인권과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것은 미국 대외 정책의 핵심 요소라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캄보디아를 비롯한 전 세계의 인권 존중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